5절, 평등주의적 해석. 1편,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 자, 문단 26. 따라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책임의 체계를, 찾아야 한다. 즉, 추상적 법적 권리들이 상충하지만 어떻든 항상 공동체 전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식의 개인적 의무, 즉, 공리적 농거의 단계 1. 농거를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모방적 행동을 권고하는 책임의 체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모방적 행동은 어떤 행동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적 손실을 극소화해서 공동체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때까지 그 농거 구성 방식은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하나의 원리적 목표로 삼고, 그래서 그 원리적 목표이기 때문에 사법 해석까지 정당화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원리적 목표는 다른 데 있고 그 원리적 목표를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하나의 여러 다른 방법들 중에 한 일부 분야의 방법으로서 시장 모방적 규칙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두어키인의 주장이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쭉 논의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래서 여기 문단 26에 41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시장 모방적 행동이 정상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논변인데 이 논변은 바로 기회 비용의 논변이고 이것은 평등주의적 기초에 입각한 것이다. 평등주의적 기초에 입각한 기회 비용의 논변이다. 이 말만 들어도 자유주의적 평등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하고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문단 417페이지 27 문단.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은 둘째 전략을 취한다면 하고 나와 있죠. 괄호 내가 저자가 구별한 바가 있는 둘째 전략을 취한다면 해서 둘째 전략은 갑자기 뜬금없이 둘째 전략을 취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412페이지, 문단 21의 둘째 전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412페이지, 문단 21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담스러운 의미가 없지만, 과실이나 불법 방해 사건에서만 사람들을 평등하게 이익을 대우할 의무가 있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한다면, 사고법의 평등주의적 기초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퀘스천입니다. 이 퀘스천은 다시 말하면 추상적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포함한 몇몇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대우하는 것이 평등주의적 의무 체계에 들어맞는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다. 문단 28. 우리 대다수는 우리 공동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평등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대우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 말이죠. 생각한다. 앞에 우리 대다수는 앞에 우리 앞에다가 CF라고 쓰고 우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줄로 쭉 꺼서 개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개인. 개인으로서는 의무가 없다. 교환에도 나왔다시. 그렇지만 의인화된 공동체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의무를 가지는 어떤 하나의 개체로 보자면은 이 공동체는 그런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공동체의 의무는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그런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제 각자 해야 할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지만 이제 일단 공동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설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구별을 전제한다면 일단 너의 구별은 받아들인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다면 왜 개인은 단지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위할 때도 그러한 의인화된 공동체의 평등주의적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정부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를 금하는 법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그 허용적 태도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왜 그럴까? 왜 나의 저축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형이 가방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에게 우선 투자를 할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허용적 태도를 왜 금하고 그 사회의 총 저축 예금은 각자 사업 계획서를 사업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업 계획서가 가장 신빙성이 높고 담보도 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대출해 주는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택하지 않는가? 왜 허용적 태도에 제동을 걸지 않는가? 그래서 문단 29. 공동체의 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공적 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등에 관한 이렇게 문단 29에서 네 번째 줄래를 보면 평등에 관한 다른 경쟁적 관념들 내지 경쟁적 이론들은 어떤 재산권 체계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적 책임이 평등주의적 공적 책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사적 책임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어떤 재산권 체계가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은 일관되면서도 정합적인 틀에서 연결시켜서 구현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권 체계가 예를 들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정한 성을 옹호해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단 말이죠. 공동체는 특정한 성을 다른 성의 성별에 비해서 우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의무를 일반적인 그 채용 과정에서 특정한 성을 선호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서 개인적 책임으로까지 이제 내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내려보낸 것은 공적 책임이 개인적 책임으로 연결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재산권 자체의 기능이 분할되어서 그런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그 기능 중에 일부가 경계가 그어져서 그 일부가 사회에 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에 관한 다른 경쟁적 관념 경쟁의 이론에 따라서 재산권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평등에 관한 여러 관념들을 살펴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재산권 체계의 이론들,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과실과 불법 방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한껏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권익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문단 32편 여러 평등 관념인데 제가 교환해서 이 여러 평등 관념을 진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렸군요. 그래서 교환 3페이지에 여러 평등관념 진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적 평등관념이고, 두 번째는 복리지상주의적 평등관념, 세 번째 사후적 평등론, 네 번째 사전적 평등론인데, 자유지상주의적 평등관념은 문단 30, 인간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해서 자연권을 가지고 그 정부는 그 재산권의 보유와 행사를 보호함에 있어서 각인을 동등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 대우는 어디에서 작동하느냐면은 재산권의 보유와 행사를 보호함에 있어서라는 문구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B라는 사람은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 요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지. 토지가 어떻게 분배가 되고 토지 활용에 대해서 뭐 규제를 사회적으로 귀속시켜서 그것이 민주적 결정 이런 거는 동등 대화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두 번째로 복리지상주의적 평등관념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부정하면서 정부는 개인의 행복 또는 복리의 함수로 정의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평균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그냥 긋는다는 것이죠. 재산권을 체계를 세운다. 그래서 A 방식을 택했다. 특허권을 15년을 했더니 평균 복리가 100이고 특허권을 5로 했더니 평균 복리가 80이다. 이러면은 10으로 하는 그 특허권을 10년으로 하는 그 방안을 택한다. 그래서 행복을 평균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은 1인으로서만 다루어지며 더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혹은 가중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 대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카운트 하나씩 한 행복의 총합의 사람의 머릿수로 나눈 그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재산권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복리지상주의적 평등관념입니다. 이것은 공리주의의 한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죠. 공리주의에 뭐 여러 가지 공리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공리주의가 이 복리지상주의적 평등관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교환해서 원소로 포함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문단 31. 세 번째는 실질적 평등론 또는 사후적 평등론, 즉 동그라미 3. 자, 여기 각각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교환에 나와 있듯이 자유지상주의적 평등관념 문단 30 시작할 때 동그라미 1 치시고 4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 복리지상주의적 평등관념 치시고 문단 31에 세 번째 실질적 평등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기회, 기타의 자원으로 경리되는 일정한 결과에 방점 두 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실질적인 부를 전 생에 걸쳐서 가능한 거의 평등하게 만들라고 요구한다. 이와는 달리 동그라미 4 저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자원평등설 해가지고 밑에 괄호 열고 사전적 평등이라고 부연 설명을 달면 좋겠죠. 저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자원평등설 사전적 평등론은 정부로 하여금 각자 그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나 투자를 할수 있도록 자원에 대하여 평등한 몫을 할당하라고 요구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삶의 기획에 드는 기회 비용이 동등할 수 있도록 자원을 평등하게 할당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삶의 기획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삶의 기획이 있는데 A는 비싼 기획을 실천할 수 있게 하면서 B라는 사람은 싼 값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획도 실현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전적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A, B가 모두 자신의 기획의 실천 비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그 기회 비용은 동일하였으나 운과 뭐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얻게 된 어떤 소득이나 자원의 양이 달라졌을 때 그것을 강제로 소득 분배식으로 급진적으로 이전해서 전생에 걸쳐서 평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이 사전적 평등론이고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제3장 강의 자유적 평등 제2장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32를 보시면은 문단 32 420페이지로 넘어와서 중간에 보면은 어떤 관념을 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문단 32에 한 열째 줄 보면은 열째 줄인지 여덟째 줄에 어떤 관념을 택한 경우에는 할때 어떤 관념은 복리평등설과 실질적 평등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념 밑에 두줄 내려오면 복리평등설, 실질적 평등설 있죠. 그래서 줄로 쳐서 어떤 관념과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택한 경우는 그 결과는 처음, 그 체계가 처음에 확보한 형태의 평등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환해 보면은 복리평등설, 실질적 평등설, 즉 사후적 평등론은 그 체계가 처음에 확보한 형태의 평등이 시장거래에 교란된다. 그래서 문단 28의 퀘스천에 답하기 힘들다. 그래서 문단 28의 퀘스천이 뭐였습니까? 왜 공동체의 의무를 일관되게 개인의 의무로 구현하지 않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교란되지 않게 하려면은 시장 거래에 있어서도 일일이 실질적 평등이나 복리의 평등을 염두에 대고 시장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어떤 분배 상태가 시장 거래에 의해서 다 교란되어 버리는 것이죠. 다 교란되어 버리기 때문에 평균적 복리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책임을 엄격하지 않게 하고 완화시킨다는 그런 에둘러 하는 그런 증명이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단 28의 퀘스천에 답할 수가 없다. 오히려 문단 28의 퀘스천에 너 말이 맞다. 공적 책임은 항상 일관되게 사적 책임에 모조리 구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뭐 공리주의적 평등은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데 그거는 생략하시고 복리평등설과 실질적 평등설은 42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복리평등설, 실질적 평등설은 모두 사적 선택을 공적 책임과 경쟁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경쟁적인 것으로 요거에다가 갈로를 열고 같은 차원의 것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이론의 지지자는 기존의 복리와 부의 분배에 교란을 가져올 사적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 법 원리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판의 요점 이렇게 옆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의 요점. 그래서 선택은 공적 책임과 경쟁적인 것이다. 같은 차원으로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권리가 이렇게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공적 책임이 모두 사적 책임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 놓아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단 32에 주석 14가 있죠. 입증하여야 한다. 뒤에 주석 14가 있는데 주석 14 읽어보면은 노직은 어떤 평등관념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 평등은 불가피하게 거의 모든 공유의 시장 거래에 의해서 타락한다고 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챔버레인의 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분배 정형적 개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배 정형적 개입은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한다는 것이 노직의 논쟁이었는데, 그는 물질적 평등, 여기에다가 줄로 이렇게 관로를 열어서 사후적 평등 또는 실질적 평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적 관념을 제외한 모든 평등 관념, EX 사전적 평등론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적 평등론은 삶의 기획의 기회비용을 동등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결과 그 자체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 정형적 개입이라고 할수 없고, 분배 정형적 개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보험 구입에 의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보장 범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의 이러한 분배 정형적 개입에 대한 비판론을 두어킨의 사전적 평등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문단 14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단 33. 그렇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 자원평등설 둘다 개인의 여망, 개인의 기획과 경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과 같은 차원의 공적 책임을 놓아두지 않고 있듯이죠. 경쟁적이지 않고 있다서는 오히려 개인의 여망과 개인의 온전히 자유로운 여망과 기획의 구현과 공적 책임은 완전히 comparable, 양립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동등한 이익을 일상적인 재산권의 행사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기업의 공채에 붙으면은 떨어진 다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 있게 면접을 보고 기업에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리평등설이나 실질적 평등설을 택하게 되면, 나의 집은, 이 면접에, 신청한 다른 A의 X라는 사람의 집보다 잘 살아서 실업 상태를 좀더 오래 끌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내가 되어버리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다면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해보면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붙는 것이 낫겠는데 내가 그래서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군. 이렇게 해야지 나는 공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야. 라고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여망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차원에 놓여가지고 이게 막, 개인의 여망과 충돌해서 그 여망을 포기하고 공적 책임에 따라서 규정된 개인적 세세히 규정된 개인적 책임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평등관념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데 자유지상주의와 사전적 평등론, 드워킨의 자원평등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421페이지 마지막 줄. 반대로 이 이론들은 평등을 허용적 태도를 옹호하는 적절한 조건 속에 수용될 수 있게 하며 허용적 태도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들을 배척하거나 교란하지 않게 된다.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문단 34. 문단 34에 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비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부가 설계한 재산권의 체계 속에서, 자, 정부가 앞에 A라고 쓰십시오. A. 공적 책임. A 쓰고 공적 책임 동그라미 치시고. 정부가 설계한 재산권 체계 속에서 정부는 시민들을 동등자로 처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적 책임에서 평등 대우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표시 등호에다가 줄을 비스듬하게끔 같지 않다 표시를 하지만 옆에 하시고 그다음 B 사적 책임 하시고 사인은 그 체제가 할당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동등자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의 친숙한 시기념은 그러니까 A는 B와 같지 않다는 우리의 친숙한 신념은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예비적 결론을 보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신념, 즉그 always 아니다, always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평등 대우한다는 그런 앞에서 본 불법과 가실방해의 경우에만 평등 대우한다는 그런 신념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뭘 전제하느냐?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평등 관념들을 살펴보면서 캐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정치 생활에선 사적 생활의 일반적 의무론 이월되지 않는 모종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기 우리는 해서 줄치면 되겠습니다. 조건, 책임의 이러한 구별과 합치되는 공적 의무의 관념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구별과 합치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것과 합치되지 않는 게 아까 말한 공리주의적 농거 3단계에서 첫째, 둘째 다 인정한다도 1단계에서 문제를 갖는다고 했죠. 그런 문제를 갖지 않는 것을 한번 구성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이제 그 평등주의적 해석이라는 절에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도킨의 생각이고, 이런 조건 하에서 공적 의무의 관념을 한번 구성해 보자. 거기서 세줄 내려면 이것은 공적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경쟁적 평등관념이 아니라 경쟁적 평등관념은 같은 차원의 의무 충돌을 뜻하죠. 아니라 양립적 평등관념이라는 주장에 대한 옹호론이 된다. 책임의 차원이 다르다. 이게 양립적 평등관념이죠. 왜냐하면 양립적 평등관념 이 구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반하여 경쟁적 평등관념은 이 구별을 기껏해야 인위적이고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즉 사후적 평등론, 실질적 평등론과 복지 평등론, 그래서 공리주의적 평등론의 대표적 주자인 복지 평등론은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뭐냐? 이것은 뭐 아무 기초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인위적이고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 잠들 날이 없는 의무를 상정하게 되고 인적 자율성을 질식시키게 되는 그러한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당한 결과에 이르지 않는 우리의 이 구별을 전제하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둘째 전략을 권장한다. 문단 35. 둘째 전략이라는 것은 사적 책임은 케이스 1의 경우, 공적 책임은 케이스 2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해서 케이스 1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발견했죠. 문단 35, 땡땡 구별을 한다, 땡땡 이렇게 되는데 첫째는 케이스 1, 공적 재산권 제도가 명확하게 할당해 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게 케이스 1. 둘째는 케이스 2, 그 제도가 할당해 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 이죠. 자, 케이스 1, 교환에 나와 있듯이 사적 책임은 케이스 1의 경우에 공적 책임은 케이스 2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 4페이지에 보면 문단 35, 케이스 1은 다시 말하면 경계가 그어진 재산을 개인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고, 케이스 2는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할당되는 재산권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추상적 권리 충돌 상황에서 이 추상적 권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죠. 자, 케이스 1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소규모 가방 소매점을 여는데 거기에 고용할 사람을 친구를 고용하는 것이고, 케이스 2의 경우에는 할당된 재산권이 무엇인가, 내가 열차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열차를 마음껏 달려라. 은하철도 999 해가지고 불티가 났을 때, 그 불티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재산권이 있는가? 요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 또는, 대규모 회사를, 대규모 공적 기업은 아니라도 사기업이라도 대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채용에 있어서, 성별차별을 한다. 이것은, 성별차별을 할 재산권의 그 영역 자체가 이미 경계가, 탈각된 것이죠. 그런 실존적 가능태는 재산권의 구체적인 확정된 경계 내로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행위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할당되는 재산권이 무엇인가, 즉 공적 책임의 영역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의 경우, 케이스 1의 경우엔 시민들은 원리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또는 자기가 선택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스 2, 둘째의 경우 시민은 스스로에게 그러한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해할 때그 체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 체계 할때 그는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죠. 적절히 이해할 때는 뭘 적절히 이해할 때입니까? 평등주의, 공적인 공동체, 의인화된 공동체의 평등주의적 의무를 적절히 이해할 때 재산권 체계가 무엇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무엇으로 여겨져야 하는가에 줄치고 재산권의 경계걷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의 경계걷기, 이꼬르, 저기 이제 이퀄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하시고 이 조건들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는가를 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문단 36, 즉 후자의 경우에 케이스 2의 경우에, 후자의 경우라는 것은 케이스 2의 경우에 그는 허용적 태도가 아니라 평등주의적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에서의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시장 모방적 접근법의 진전된 평등주의적 정당화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비적이고 개괄적으로 그 정당화 논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보시죠. 우리는,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입니다.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은 하나의 그 공적 책임을 이루는데, 이러한 공적 책임은 사적 책임에 어떻게 이월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는 사적 자율성을 보존하는 사전적 평등론의 관념을 타고서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게 되고, 공적 책임이 그대로 빠짐없이 사적 책임에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책임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경우를 나누어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의 자유가 있고, 케이스 2의 경우는 재산권의 경계 긋기를 통해서 재산권의 경계 긋기, 즉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평등주의적 의무가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예비적이고 개괄적으로 그 정당한 논거를 말할 수 있겠다. 시장 모방적 규칙들은 최선의 양립적 평등관념에 대한 최선의 실천적 구체화의 일부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적 구체화에 방점을 찍으시고 같지 않다 부등호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론적 구체화 한 다음에 이론적 구체화에 등호 표시를 하신 다음에 원리의 문제와 적용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교환에 있으니까 지금 받아적지 않더라도 나중에 책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비적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 부연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래서 추상적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시민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사회의 공적 재산권 체계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데 착수하는 때에는 이러한 규칙들이 시민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주장을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확대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따르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단순한 부극대화 옹호논거 1단계, 2단계로 구별된 부극대화 논거나 아니면 공리주의적 논거는 뭔가 타당치 않다는 점이 증명돼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친숙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관념에 친숙한 어떤 평등관념으로부터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구성하고 그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원용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재산권 체계를 도출하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왔는데 이 논의에서 시장 모방적 규칙은 하나의 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추상적 권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충돌할 때에 재산권의 경계를 걷는 하나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시장 모방적 규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원리가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자체는 어떤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스스로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실천적인 구체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일부인가는 이후의 논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시장 모방적 규칙이 우리의 이러한 공적 책임이 이월된 개인적 책임, 즉, 재산권, 추상적 권리 충돌의 경우에 우리의 평등주의적 의무를 구현하는 좋은 방식이 아닌 경우가 여럿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방식이 아닌 경우가 여럿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논의상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리에서, 핵심은, 사람들은, 경계가 그어진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수 있고, 경계가 불확정할 때는 평등주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경계를 확정한다는 것이 원리에서 도출된 것인데, 이 평등주의적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시장 모방적 규칙이 적절할 때가 있고,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 사후 해석을 모두 다 일률적으로 하려는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은, 이때까지 논의를 통해서, 예비적으로라도, 논의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 논의는, 주의적인 논의는 평등과 비교 비용 6절부터 쭉 시작되게 되는데, 페이지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버하더라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